제가 총회 신학교 학교를 다닐 때 봉천시장 앞에서 차를 내려가지고 봉천시장을 관통해서 헐떡고개라고 우리가 붙인 이름입니다. 고개를 넘어가는 헐떡이면서 아침에 일찍 헐떡이면서 간다고 그래가지고 헐떡고개를 넘어서 그 다음 학교에 가곤 했었습니다. 근데 그 시장 통해 한 참기름집 앞에 참기름집 창문에 그 붓글씨로 이렇게 써가지고 붙여놨는데 진짜 순 참기름 그렇게 붙여놨더라고요. 아 참 광고하나 보다 처음엔 그랬습니다. 근데 그 앞을 매일 지나다니면서 보면서 어느 날 학교 갔다 돌아오면서 이렇게 보니까 그 글이 확 눈에 들어오면서 그 주인의 마음이 읽히는 거예요. 아 주인이 왜 저 글을 써서 놨을까? 우리 집에서 파는 참기름은 진짜입니다. 가짜가 아닙니다. 아무 불순물도 물도 다른 뭐 들깨 기름이니 뭐 이런 전혀 타지 않는 순수한 참기름입니다. 진짜 순 참기름. 아, 그 주인의 마음이 와 닿으니까 아, 이 집 참기름은 진짜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오래전에 묵상하다가 그 참기름집 주인의 마음이 확 와 닿는 거예요. 오늘 27절 말씀을 좀 한번 보시겠습니까? 27절 말씀 처음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 아, 지금 야고보서가 경건을 말하려고 합니다. 경건. 근데 그 경건이요. 하나님 앞에서 통하는 경건.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 세 번이나 형용사를 수식어를 써서 경건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통할 수 있는 경건.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전지전능하십니다. 사람의 행동의 무게를 달아보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십니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살피십니다. 그분 앞에서 속임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그 속 중심까지 다 꿰뚫어 보아도 통할 수 있는 그런 경건, 정결한 경건, 깨끗한 경건, 더러움이라고는 손톱만큼도 안 들어간 그런 경건.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아 이게 순참 경건이겠구나 그렇게 이름을 붙여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순참 경건, 진짜 경건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오늘 야고보 서신의 가르침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경건하면 여러분 무엇이 떠오릅니까? 신학교 막 들어가자마자 경건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굉장히 관심이 많이 가고 어떻게 하면 경건하게 살까? 이런 생각에 온통 하나님 앞에서 살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경건이라는 게 뭘까요? 경건. 우선 낱말 뜻을 보면요. 경건이라는 것은 우리말 경건 그대로 이야기하려면 하나님을 공경하는 태도. 그런 뜻입니다. 공경경자, 공경건자. 공경하는 태도. 하나님을 공경하면서 살아가는 태도. 이 말을 우리말 번역 성경들의 단어를 골라보면요. 공동번역에서는 신앙생활,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이야기고,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종교행위라고 이야기도 하기도 했고, 다른 번역들을 보면 신앙이 어떤 것인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신앙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 그 신앙심이라는 게 뭘까, 아 어떤 성경을 보면 그리스도, 현대어 성경을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 뭐 이런 식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아 이런 이야기들을 종합해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하는 태도,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태도, 신앙생활, 종교행위, 신앙인, 신앙, 그리스도인의 자세,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신학교 때 처음에 경건을 다른 사람들의 모범을 따라서 해야 된다고 해서 성경책을 여기다 대고 이렇게 양복 꼭 입고 걸음도 빨리 뛰면 안 됩니다. 천천히 걷고 목소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목소리 기도 많이 해가지고 목이 확 세가지고 갈라진 목소리 미십니까? 뭐 이런 목소리. 그 우리 신학교 때 그때 당시 조영진 목사님 또 한경진 목사님 또 김창인 목사님 이런 분들이 아주 대단히 그 뭐랄까요 모범이 되는 그런 목사님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그런 목소리를 흉내내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여러분, 어떤 게 하나님을 공경하면서 살아가는 바른 태도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살면 하나님께서 좋아하실까요? 그 순수하고 참된 경건. 야고보 사도의 오늘 교훈을 따라 말씀을 참고해 보면 네 가지가 소개됩니다. 여러분이 요걸 좀 잘 귀담아 들으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한번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적용해 보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우리의 신앙생활, 그것을 한번 꿈꿔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 혀에다가 재갈을 먹이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 26절에 보면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에 재갈을 먹이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보면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근데 여기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하고서 생각을 하는데 혀에다가 재갈 먹이지 아니하면서 그렇게 생각하면 그런 경건은 헛것이랍니다. 그건 가짜랍니다. 그거는 아무 쓸모없는, 마치 축구 경기를 하는 사람이 힘을 다해서 빵 하고 쳤는데 공을 치는 게 아니고 헛발질하는 것 같은 그런 것이 되고 만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헛발질하지 않기 위해서는 혀에다가 입에다가 재갈을 먹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입에다가 재갈을 먹인다는 것은, 재갈이라는 것은 말, 사람들이 타고 다니는 짐승 말, 말 입에다가 세부치, 그걸 재갈이라고 합니다. 재갈을 넣고 이걸 말이 이게 뱉어낼까 봐서 위로 이렇게 끈으로 묶기도 하고 고정을 시킨 다음 양쪽 끝에 줄을 매달아가지고, 줄을 가지고 오른쪽 걸 잡아다니면 오른쪽으로 말이 끌리면서 가게 되고 왼쪽 줄을 잡아다니면 왼쪽으로 가게 되고 하는 그런 방식으로 말을 훈련하고 제어하는 도구입니다. 말이란 동물은 사람보다 훨씬 더 크고 힘이 더 셉니다. 그래서 사람이 그 말을 타고 다니기도 하고 수레를 끌게 하기도 하고 하는데 그 말을 어떻게 제어할 수 있겠습니까? 이 재갈이라는 도구 없이는 말을 제어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도 사람의 말을, 입에서 나오는 말, 입에서 말을 만들어내는 혀, 여기에다가 재갈을 먹이듯이, 말에 재갈을 먹이듯이 사람의 말을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 말을 함에 있어서 통제하지 못하게 되면 사람이 절대로 경건할 수 없습니다. 아니, 그 정도가 아니에요. 사람이 자기가 하고자 하는 말, 혀, 입 이걸 제어하지 못하게 되면 매우 위험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6절 말씀에 보면 망령되고 허탄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나니.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사람이 망령되고 허탄한 말, 함부로 하는 말을 제어하지 않고 계속하게 되면 그 사람은 경건이 있는 쪽이 아닌 경건이 없는, 경건이 아닌 반대쪽으로 계속 가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인격이, 사람의 성품이, 사람의 됨됨이가 경건 쪽으로 가는 게 아니고 그 반대쪽으로 가고 마는 그런 형국을 낳게 된다는 겁니다. 야고보서 3장 8절 말씀에 보면 야고보 사도는 또 이렇게 교훈합니다. 형은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요. 사람의 입, 이걸 길들이는 일을 꼭 해야 되는데 이걸 길들이지 아니하게 되면 이 입에서 쉬지 아니하는 악이 나온다. 이 입에 죽이는 독이 가득 들어있답니다. 우리 주님 말씀대로는 입이 아니고 이 마음이래. 사람의 본성이랍니다. 사람의 본성 속에 악이 가득해가지고 이게 입을 통해서 나오게 되는데 이거를 제어하지 않으면 그대로 다 나와버린다. 잠언 18장 21절 말씀에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에 달려 있을 수 있답니다. 혀를 가지고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그 혀의 열매를 자신이 먹고 다른 사람들이 먹게 됩니다. 아, 혀의 열매, 열매란 말의 결과를 말하죠. 그 결과가 죽느냐 사느냐를 판가름할 수 있는 그런 열매를 자기 스스로도 먹게 되고 다른 사람도 먹게 된다. 아, 이 이야기, 이 성경의 가르침들을 종합하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혀를 통제하지 아니하고 내버려 두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함부로 말을 하게 되면 이 혀에 나온 혀, 입에서 나오는 말로 사람을 죽일 수 있다. 끊임없이 쉬지 않고 나오는 악이 쏟아지게 되고 사람을 죽이는 독이 될 수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혀를 제어해야 합니다. 스스로. 아, 옛날 우리 어른들은 이런 삼사, 이런 사자성어를 가지고 자신을 훈련하고 있습니다. 한마디 하기 위해서 세 번 생각을 해라. 여러분, 말하다 보면 그렇게 되나요? 안 되죠? 아, 잘 안 됩니다. 제가 해보지만 어떤 때 의식을 가지고 말하려고 할 때도 세 번씩 생각하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렇게 훈련하지 아니하면 자기 자신의 인격을 다스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구체적으로 제안을 다시 드립니다. 남을 비판하지 마십시오. 아, 불평하는 말을 자제하십시오. 불평하는 말, 원망하는 말이 생각나고 하고 싶을 때 여러분 다른 행동을 하시거나 다른 말을 해보시고 그렇게 노력을 하십시오. 부정적인 말도 삼가십시오. 부정적인 말이 자기 자신을 얼마나 침울하게 하는지를 여러분이 말을 쏟아놓고 나면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 훈련을 제가 하다 보니까요, 다른 사람이 부정적인 말을 하면 다 걸려요. 듣기 싫어요. 아, 나도 그렇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함부로 하는 말. 여러분, 함부로 하는 말을 자제하십시오. 사람을 죽일 수 있습니다. 아니, 보다 적극적으로 긍정적인 말을 하십시오. 내가 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웃을 수 있는 말, 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기분 좋아질 수 있는 말, 칭찬하는 말을 하십시오.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을 하십시오. 축복하는 말을 하십시오. 아, 이런 걸 연습을 해봐야 돼. 일부러 의식을 가지고 이렇게 해보고 또 이렇게 해보고 그리고 그런 것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을 여러분이 눈여겨보시고 아, 이런 이야기를 통해 사람들이 어떻게 좋아하는구나, 이게 어떻게 사람들을 위로하는구나 하는 것들을 여러분이 보면서 위로, 칭찬, 격려, 축복의 말을 하십시오. 감사해야 하는 말을 하십시오. 감사하게 되면 나도 기쁘고 다른 사람도, 듣는 사람도 기쁘고 하나님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입을 열어 하나님의 사랑을 간증하는 그런 말들을 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말이 적어도 우리 생각 속에서 통제돼서 그것이 경건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느끼고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자기 마음을 속이는 것은 경건이 아니랍니다. 아, 이 말을 뒤집어 이야기하면 자기 마음을 속이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26절, 아까 야고보서도가 부정적인 측면에서 두 가지 이야기했는데요.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그 다음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것은,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자기 마음을 속이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거짓말하는 게 자기 마음을 속이는 거지. 교만한 것도 자기 마음을 속이는 것일 거고요. 스스로 있지도 않는 일을 자랑하는 것도 속이는 것일 거고. 요한일서 1장 9절에 말씀해 보면은 스스로 죄 없다, 난 깨끗하다, 그것도 죄 없는 거짓말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위선, 그렇지 않음에도 그런 것처럼 하는 것도 자기를 속이는 거겠지. 뭐 여러 가지 있을 겁니다. 그 외에도. 근데 오늘 본문 말씀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핵심적으로 초점을 맞추는 것은 한 가지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우리 26절, 27절을 봤는데 그 앞에 있는 22절에 있는 말씀부터 25절까지 말씀해 보면 야고보 사도가 하는 자신을 속이고 마음을 속이는 한 가지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칩니다. 뭐냐면 이런 거예요. 22절. 야고보서 1장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그 전에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는 것은 그게 자신을 속이는 거랍니다. 아, 여기 중요한 사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그대로 그 말씀을 듣고 아멘하고 깨닫고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결심도 하고 그런데 돌아서서 삶의 현장에 가서는 그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 이게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 사도 1장 22절에 이렇게 지적한 다음 23절부터 25절까지 한 예를 들었어요. 어떻게 하는 것이 그와 같은 것인가? 사람이 거울을 보고 그 다음 행동을 어떻게 하느냐? 그게 그와 같을 수 있답니다. 여러분 거울을 봅니다. 거울을 봤어요. 얼굴에 뭐가 묻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거울을 덮고 그냥 돌아서서 잊어버리면 그건 자기를 속이는 거랍니다. 근데 우리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거울을 보고서 눈곱이 있다면 눈곱을 떼내고, 뭐가 묻었으면 떼내고, 뭐 고춧가루가 묻었으면 떼내고, 뭐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자신을 속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런 행동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율법을 들여다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서, 아, 이 말씀이 그렇겠구나. 고개를 끄덕이고, 아멘, 아멘 하고, 그리고 돌아서서 잊어버리는 것. 이게 바로 자신을 속이는 것이랍니다. 여러분, 이런 행동을 우리가 너무 자주 범하는지를 우리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15절로 23절 산상교훈 가운데서 말씀하시면서 거짓 선지자들을 경계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경계하는 핵심이 그들의 행위입니다. 그들의 행위를 우리 주님이 나무로 비유하여 말씀합니다. 나무, 여러 가지 나무가 있죠. 여러분, 나무가 봄이 돼서 새싹이 돋아서 파란 잎들을 낼 때 그 나무를 보면서 아, 이거는 대추나무다. 아, 이거는 무화과다. 자세히 본 사람들은 압니다. 근데 처음 본 사람들은 이게 그 나무인지 저게 그 나무인지 이게 열매를 맺는 나무인지 아니면 그냥 아무 열매도 안 맺는 나무인지 봄에 새싹이 돋아서 파랗게 잎사귀가 날 때 여러분 그걸 구분하실 수 있습니까? 더 어려운 나무들에 대해서는 전혀 구별이 안 됩니다. 근데요, 그 나무가 여름을 지나고 꽃이 피고 가을에 열매를 맺으면, 아, 이 나무가 감나무였구나. 아, 이게 대추나무였구나. 이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의 행동도 그렇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에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나님 앞에서 주여 주여 하며 그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고 일주일에 몇 번씩 금식도 하고 길거리에 나가서 구제도 하고 하나님 앞에 나 십일조 했습니다 하고 큰소리 치기도 하고 아무리 그렇게 해봐야 그 사람이 진짜 구원, 진짜 경건한 삶을 사는 사람인지 진짜 구원하는 사람인지 이것에 대한 구분은 그의 행동으로 나타난다. 실제 삶의 행동 가운데서 우리가 얼마나 우리 자신을 속일 수 있는지를 가르쳐준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순종하십시오. 말씀을 여러분 행하려고 노력을 하십시오.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한 번 해보고 그다음 두 걸음째 안 돼서 실패하는 한이 있어도 한 번 해보고 그다음에 실패했다가 다시 또 물러난다면 또 다시 해보고 또 해보고 그럼 점점 익숙해지고 그게 더 편해지고 그게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들이 된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게 순종해서 승리하는 경건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순참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는 거랍니다. 27절,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고아와 과부 사회적 약자의 대표적인 사람들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대표적인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 고아와 과부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돌아본다 하는 말은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가장 의미가 와닿는 뜻은 찾아가서 만난다, 방문한다. 아, 우리 교회 안에서 쓰는 용어로는 신방한다. 그런 의미가 가장 중요한 의미인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고아 과부를 찾아가십시오. 일부러 하셔야 돼. 그것이 사람들 눈에는 형식이나 외식으로 비춘다고 오해가 된다 할지라도 찾아가셔야 합니다. 이 이야기는 아주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실 그때에도 그 이야기가 구체적으로 언급이 됐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성경 구절 두 절을 좀 제가 소개하고 싶습니다. 출애굽기 22장 22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네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을지라. 고아와 과부를 해롭게 함. 다시 말하면 착취하고 그들을 억압하고 그렇게 해도 아무 소리 못하지 않습니까? 힘없는 사람들이니까 그렇게 해서 착취하게 되면 그들이 그걸 어디다 호소하겠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 안 되는 거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억울한 일 당했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듣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린다는 거죠.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또 다른 성경 구절 신명기 14장 29절 너희 중에 품귀시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이나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미 고아와 과부를 과부들로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범사에 네게 복을 주실지라. 여기는 정반대 이야기죠. 그들한테 대접을 해서 그들이 배부르게 되면 그들이 기도하지 않아도 그들이 배부르게 되면 내가 그걸 보고 네 손으로 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내가 범사에 복을 주겠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마태복음 25장에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비유에서 그런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최후의 심판에 대한 비유죠. 그 비유 가운데서 양으로 분류된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내가 줄일 때, 내가 헐벗을 때,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도와줬다. 아니 우리 언제 그런 적 없는데 기억이 안 나는데요. 연약한 사람들이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그렇게 반대로 또 그렇지 않는 사람들의 항의에 대해서 똑똑같이 말씀하시 두 번이나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반드시 복으로 갚으신다는 거죠. 여러분, 고아와 과부들을 돌아보는 일이 이게 착한 일, 선한 일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잘하느냐 하는 판가름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고아, 이 세상의 모든 고아를 다 굳이한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 옆에 있는 내가 눈에 띈 사람들 한 사람에게 다 그들의 생애 전체를 책임지지 마시고 한 끼라도 아니면 일부라도 도와주고 사랑을 베푸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상으로 복으로 갚아주신다고 약속하시지 않습니다. 이 일을 말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로. 입으로. 야고보 사도가 그렇게 경계했어요. 야고보서 2장 15절로 17절 말씀 보면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말을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게 도대체 무슨 경건이 되며 그게 무슨 하나님 앞에 이익이 되며 자신에게 이익이 되겠느냐. 말로 하지 말고. 그리고 마지막 17절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행함이 없는 구제, 입으로 하는 구제, 마음으로만 하는 그런 구제가 아닌 실제 사랑 속에서 이것을 하는 사람들이 그 은혜를 얻는데 제가 한 사람을 좀 소개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분 이름 얘기하면 잘 모르시는데요. 아그네스 곤자 보야지우. 혹시 아시는 분 있으세요? 아그네스 곤자 보야지우. 이분 본명으로는 알려진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잘 모르시는데요. 이분의 이름은 테레사로서 여러분 잘 알고 있습니다. 마더 테레사. 아마 마더 테레사는 모르신 분 없을 거예요. 키가 아주 작습니다. 1m 한 50쯤 될까 하는 아주 작은 여인이에요. 체구도 크지 않아요. 작은. 근데 이 여인이요. 사랑 하나로 수녀원의 원장이 되기도 하고, 제가 찾아보니까 제1회 교황 요한 23세 평화상을 수상하고, 알버트 슈바이처의 국제상을 수상하기도 하고, 노벨 평화상까지 수상했어요. 이분이 그 작은 체구를 가지고 어떻게 그런 업적을 남길 수 있었는가. 이 여인에게 딱 한 가지 특징, 과와 과부를, 연약한 사람들을 돌아보는 일을 자신의 일처럼 평생을 그렇게 해서 이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을 누린 거예요. 여러분,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경건을 인정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다. 야고보서 1장 27절 맨 마지막에 소개된 겁니다. 처음부터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고, 환난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경건의 가르침 중에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예요. 혀를 제갈 먹이는 것, 이거 훈련 잘하면 됩니다. 마음을 속이는 것, 여러분 어렵지만 이것도 한 스텝 한 스텝 할 수 있습니다. 참 경건을 위해서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는 것도 여러분 구제의 손길을 뻗치면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 진실로 어렵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왜 그렇게 판단하느냐? 지금 21세기에 들어서 기독교 역사상 기독교가 가장 나약하고 가장 어려운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제가 뭐 역사학자는 아니지만 역사학자들의 평에 의해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그 이유 중에 가장 제 가슴을 치는 것은 바로 이 기독교인들의 성,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함을 잃어버린 것.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경건함, 거룩함을 점점 잃어가고 있어서 기독교의 가장 독특한 이 거룩함이 사라져가고 있기 때문이랍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창세기 6장 1절 이하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홍수로 인류를 심판하신 이야기를 말씀하시는데 그 맨 처음에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창세기 6장 1절로 2절입니다. 사람이 땅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이 말씀의 해석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구별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벨의 후손들이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을 아내로 맞이하면서 거룩함과 거룩하지 못함에 대한 구분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한 가장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거죠. 요한복음 17장 15절로 16절 말씀 보면은 우리 주님이 사랑하는 제자들과 작별하기 바로 전에 마지막 제자들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나옵니다. 그 가운데 그 기도를 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하게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사랑하는 제자들을 세상에 남겨두고 가야 합니다. 예수님 마음 같아서는 사랑하는 제자들도 같이 데리고 하늘나라로 가고 싶은데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제자들을 남겨두고 가는데 그들을 위해서 우리 주님의 미래를 생각하면 너무 암담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들 데려가는 게 목적 아니지 않습니까? 오직 악에 빠지지 않기를 보존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음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지켜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사랑하는 제자들을 거룩의 꿈을 꾸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조금이라도 거룩을 지킬 수 있을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말씀입니다. 진리. 시편 119편 9절이면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케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 주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삼가면 깨끗해진다.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 예수님 그 기도를 마치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로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대로 여러분이 순종해보고 순종해보고 또 가까이 가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가게 되면 그로 인해서 우리가 경건해지고 거룩해지고 하나님의 성품을 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경건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한 가지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신 아주 중요한 진리 하나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참 경건, 순수한 경건, 하나님 앞에서 정말 바르게 사는 것. 이걸 위해서 성령님이 우리를 예배당으로 모으는 게 아니라 예배당에서 예배당 밖으로 끌어내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삶의 현장 속으로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아멘, 아멘, 할렐루야 이런 말만 하는 이 현장이 아닌 세상에 가서 친구들과 가족들과 많은 사람들과 하는 말을 하는 현장.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한 다음 이걸 가지고 집으로 가서 가정으로 가서 직장으로 가서 이걸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하는 그 현장. 과와 과부들이 있는 삶의 현장 말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유혹에서 넘어뜨리려 하는 예배당 안이 아닌 예배당 밖에 저 세상 속으로 성령 하나님 우리를 끌어내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닫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안에서 경건을 찾지 마십시오. 아, 여러분 예배 아무렇게나 드려야 된다 그런 말씀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앞에 경건으로 인정받고 싶거든 여러분 밖으로 나가세요. 삶의 현장에 가세요. 가족들 앞에서, 직장에서, 친구들과 이웃들과 내가 어떻게 말하고 과부를 만났을 때 어떻게 행동을 하고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 나가고 세상 사람들이 유혹 속에서 나를 어떻게 지켜내는지 이것으로 하나님 앞에 경건을 말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영광의 주여 주의 말씀은 주의 진리는 온 하늘에 가득하고 이 시간 우리의 심령 속에 가득히 담아주셔서 감사하옵고 찬양을 드립니다. 아버지 들은 말씀대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순수한 경건을 실천하기 위해서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의 현장 속에서 말을 조심하게 하소서. 듣는 말씀이 생각나는 대로 실천해보게 하옵소서. 고아와 과부를 만나거든 주머니를 열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유혹 속에서 나를 지켜내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